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괜찮다. 괜찮아.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본격 건축 예능 방송 오늘따라 더 정신없는 우리 건축 방송 집구석입니다.
와.
오늘은 리액션을 하든 말든 내가 리액션을 하란 얘기를 하는 것도 까먹었어.
무의식 중에 나왔어.
토리 아빠 이제 훈련됐어.
우러나오는 리액션이 그런 게 무의식 중에 하는 게
파블로프 리액션.
어쨌든 인사 먼저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네, 우리 3월 들어서는 오늘 처음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되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3월에 올라왔는데
왜 저번 주에 술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 그치. 4월달 아니었나?
아니, 처음 녹음을 하는 것 같다고. 날씨 3월이네요. 진짜 따뜻해졌어. 네, 그러니까요.
이거 올라가면 4월이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일단 넌 잠깐 자고 있어.
아니,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때 3주에 한 번씩 녹음하고 그러니까 2주 방송하고 네. 한 번 쉬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정도로 바쁘진 않았잖아요. 조금만 더 바빠지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이 씨가 됐어.
3월 들어서 우리가 미친 듯이 바빠가지고 지금 이 소장이랑 저랑 둘이 오늘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은 주무시고요.
나 저녁 때 미팅 때문에 화장했는데 화장이 계속 번져서 점점 팬더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전 정신없이 현상 설계 팀에 한 들어갔는데 그 합동 사무실이라고 모여서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요. 거기는 나
방송하는 거 몰라.
이것도 모르고 다른 소속인 줄 알고 있는 다른 회사.
아 진짜?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끄세요.
그 회사 이름 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삐 처리해줄까?
삐 처리해주세요.
요새는 스스로 고용하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아 그래요?
유행을 선도하는 거야 나? 우리 다 지금 스스로 고용했어.
우리 그렇지 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용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
한참 버티니까 뭐가 날라오더라고.
그래.
계속 연락도 안 하고 계속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말에 전화 와가지고 그
원래 사업자는 가입 잘 안 되는데
전화까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 고용보험.
고용보험.
아, 국민연금이라고.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도 그냥
그러니까 고용보험 거. 가입 안 한 사람들.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은데 아 걔네들.
진짜 싫지.
어떻게 안 되나? 안 낼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그냥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안 내고 있는데.
안 내도 돼요. 강제사항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걔네들 막 압류하고 그러지 않나?
에? 무슨 압류를 해?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바쁘다가 그렇게 막 바쁘진 않았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학기 들어가면서 학교 초등학교 애들 방과후 수업 토요일 날 하나 하고 있는데 1, 2학년 애들을 볼트너트 끼우는 로봇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부품 확인하는데 아주 그냥 다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볼트랑 너트를 끼울 수는 있어?
볼트에다 너트를 눌러서 이거는 이렇게 자 이 위에다 대고선 살살살살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자. 시계요?
시계 볼 줄도 모르는데
쪽으로 자 이렇게 돌리니까 들어가지 신기하지. 그 다음 거 해볼까? 또 눌러. 자 누르는 게 아니고
아 정신 수양 중이시구나.
그 집단은 웬만하면 안 만난다.
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은 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늘 육아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몇 프로라 그랬지 그때?
아 육아의
90%. 한,
아, 그렇게 말하면 위험하고요. 육아의 이응자를 맡고 있습니다.
육아의 이응 되게 많아요. 세 개나 있어. 50% 이상인데?
두 개.
저는 학교 이제 개강해가지고 학교 나가고 애들 파릇파릇하니 어제 학교 갔더니 막 잔디밭에서 술 먹는데 너무 낯술 먹고 싶더라. 한 대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잔디밭에서 술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응.
그런가?
어.
군대 있을 때 논밭에서 먹어. 논두렁에서 먹었던 게요?
어 그냥 뭔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낮에 술 먹는 그 햇살 아래서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지. 같이.
그러니까 어디 앉아서 술 먹을 잔디밭이 사실 학교 아니면 딱히
한강에
없는
한강.
아 한강이 있구나. 한강 가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네.
배달도 되는데.
아 맞아.
입구까지 나와야 돼. 근데
아 진짜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들어와요.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대부분 입구 앞에서 진을 치고 있지.
그리고 뭐 이래저래 갑자기 저희가 너무 급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있고 이 소장님이랑 저랑 지금 약간 비몽사몽 간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게 봄 돼가지고 바쁘게 파르파르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2주 만에 이번에 방송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댓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 소개 먼저 한판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먼저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사나이 한방님. 아 맞아. 저번에 제가 방송 독감 걸려서 좀 늦게 올렸잖아요.
네.
지지난 방송. 네, 그때 제 독감을 걱정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따뜻한 방송.
어 그러니까. 사나이 한방님도 그 걱정을 해주셨고요.
이게 신종 플루란 말이 없어지고 독감으로 대체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닌가? 같은 거야?
신종플루는 타미플루 팔려고 만든 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독감도 타미플루 먹어요. 나도 타미플루 먹구나.
그러니까 신종플루라고 그러니까. 안 부르고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랑 좀 다르대.
일단 약이 있으니
말벌이냐 꿀벌이냐 그 차이겠지 뭐.
아무튼 사나이 한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좀 진행하자. 그 다음에 팟빵에 또 아빠의 표고님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빠의
궁금했어.
표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표고? 몰라. 아무튼 아빠의 표고님이 2월 말쯤부터 겁나 듣고 계시대요. 찾아가지고.
겁나네요.
겁나 듣고 계시는데 기초했었나요? 막 이런 질문도 했었고 기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죠. 네, 살짝 그 구조할
아, 구조만
때 예, 언급만 살짝 하고 지나갔죠. 언젠가
버리는 시멘트?
아니 그건 버리는 콘크리트. 기초 아니에요.
그 바닥 고위에.
고위에 거?
그래서 기초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기획에 언젠가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등수놀이를 드디어 시작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 아빠의 표고님 1등만 하시고 2등부터 아무도 등수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그랬고 전에도 늘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뚝딱님.
아 뚝딱님.
어 이분은 한 10분 들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신다고 그래서 한 시간이 후딱 가 있다고 그러시네.
푹 빠진 거지.
와.
다행이야. 토리 아빠의 마음으로 방송을 듣는 거지. 우리 방송 늘 재밌어 이런.
재밌는데? 재밌으시죠?
뚝딱님께서도 땅 사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서 저희하고 저희 지난 방송에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렇죠.
하시고 하우스 관련해서도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하우스는 농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신고 안 해도 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이 그랬대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창고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이제 창고를 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법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담당 공무원과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방송에 댓글 달아주시는
통신 이름
캐나다로 도망간 건축가 통신원님.
캐나다로 도망간 건축가 통신원.
어떤 때는 특파원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통신원이라고.
헷갈리시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징징댔던 양동마을 맛집 얘기해 주셨고
이전했다고 네. 써주셨네요.
그리고 토리 아빠가 저번에 지지난 방송이었죠. 딴 계약하는 거 되게 망설였는데
설정인 줄 아시는데
어 사람들 설정인 줄 알아요. 알아요.
되게 설정이 실감났다고.
이 방송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 진짜 설정이 아닌데 그 저 아는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 그 방송 듣고 그러니까 토리 아빠는 계속 도장 못 찍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도장 찍고 넘어가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설정인 줄 알고.
어 그게 무슨 이렇게 왜 호갱 꼬시는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다고. 어,
설정이 아니었는데.
어, 아. 설정이 아니었는데 토리 아빠가 실력이 느나 봐요. 방송 실력이.
제가 지금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도장 못 찍겠어.
네 설정이 아닙니다. 저희 그런 설정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새로 오신 청취자분이시죠. 새로 오신 청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하신 청취자분.
아포로님. 아포로. 이분 되게 분석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강 소장님 한 번 더 해주시죠. 댓글도 달렸는데.
감사합니다.
기어들어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배에 힘주고 기어들어가는 모기 목소리로.
아자.
어 이번에 좀 컸는데.
새롭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막 편집하고 이래서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 방송쟁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녹음 상태 그대로도 맥락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 시간을 3시간을 해도 3시간 다 차고 4시간을 해도 4시간 다 차고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할 때도 맥락이 뚝뚝 끊겨요. 그냥 그건 좀 감안하고 아 쟤네들이 아 우리가 전문 방송인이고 그렇게 방송을 잘할 것 같으면 사실 왜 팟캐스트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타이밍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아 원래 그렇구나.
그럼요. 끊어지는 타이밍이 원래 광고 타이밍이거든요.
아 우리가 광고가 없는 게 이 그럼요. 문제구나.
라디오도 30분씩 광고하잖아요. 30분 하고 광고하고 30분 하고 광고하고
광고 몇 개 받겠다니.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갈다가 커트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에 얘기하다 보면 옆으로 셀 때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수님이 좀 정리하시느라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출발점이 어딘지
계속
몰라
다른 얘기하다가 방송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장수님이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너무 깊이 안 하려고도 해요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포로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토리 아빠 칭찬도 있고.
아 네. 토리 아빠입니다. 토리.
포리 아빠라고.
토리.
포리 아빠라고 적어주셔서.
포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 그래서 이분도 상황 재현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건물 매장제 관찰하는 습관 갖게 되었다고.
맞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의 효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새로운 댓글이 동산에서님.
질문을 해주셨네요.
질문은 다음 주에.
질문은 접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일님도 질문 달아주셨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팟빵에서 광만님.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안 들으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에게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는데 네, 한 달 전부터 듣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최근 거 들으신다고.
이메일로 올 정보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서 궁금했어요.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메일이 안 왔어 아직.
네. 바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 3월 들어서 다들 좀 바빠지니까. 네. 하여튼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정용관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정용관님 메일도 보내주셨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만우님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죠.
올리셨는데 안 올라갔다고. 페북을 욕하시는 분.
페북 시스템을 막, 페북 어플을 막 욕하고 계셨어. 이만우님도 댓글 매번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저... 길게 청취 소감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정 청취자죠, 저희.
네. 네. 이만우님도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질문들도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린 것들 중에 이병기님.
재밌네요. 다 들었습니다. 먼저 하세요.
집구석 청소하고 철거지 할 때 들으신다. 아.
건축 관련 팟캐스트 중 발군이라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단어네요. 발군.
네. 예, 이병기님이 저기 건축책 번역하시는 분이시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독감 걸렸다는 공지글에도 제 독감 걱정해주시는 따뜻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오유환님, 문지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신 김태형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도 댓글이 2개 정도 달렸고요.
아, 우리 요거 해야 돼요, 이거. 뭐? 재환이 거 해야 돼.
아, 네, 그래요?
빼, 괜찮아.
빼?
아, 예, 네, 두 분의 지인분들이 수고들 많다고 해보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미국 갈고 사, 미국 가서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애들이. 고향에 그립긴 하겠지.
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OIEH210님께서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하고 별 5개를 주셨습니다.
이분 쓰신 것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서. 네. 아반떼 가격을 투자하여 벤츠 정도의 삶의 가치를 아. 얻을 수 있다는 아, 이 말이
예. 건축가에게 맡기면 그렇다. 그래서 정식으로 평생 살 집을 만드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다뤄주세요 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 가치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계 과정에서 늘 얘기했듯이 그 가족의 삶과 그 건축주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 삶에 맞는 집을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아반떼 가격 투자에서 벤츠 정도의 가치를 얻는.
좀 그레이드를 높이고 싶네요.
벤츠보다 더 비싸요.
아반떼를 높이고 싶네요.
아... 그래, 벤츠 가격을 받고
벤츠 가격?
벤츠 가격을 오, 받고 오. 그보다 비싼 거 뭐냐
마세라티 어,
벤틀리
난 제규어가 괜찮던데
나도 제규어 좋아해 우리 이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마이바
그러니까 이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MUJIS님께서
뮤지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별 5개 주시고 꿈꾸는 단계지만 많은 용기가 되네요
꿈꾸는 만나서, 게 시작이죠 뭐
그쵸 만나서 상담받는 날이 왔음 하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로 정용관님과 정승호님이 질문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연 보냈다 그러니까 라디오 맞네 진짜
라디오예요
우리 라디오 맞잖아 이번에 오랜만에 방송에서 댓글이 조금 많았죠. 네, 댓글 조금 많았는데
먼저 건너뛰니까 댓글을 한 방에 다 하지 말고 나눠서 하는 건 어때요? 이제?
2주로? 그럴까?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그거 고려해보죠. 뭐. 근데 이 댓글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우리 방송 길이는 거의 똑같아서
그럼요.
네. 네, 아무튼 댓글 이야기 한참 했으니 이제 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본토크가 아니죠.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토크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본토크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듣고 올게요. 네, 건축 타임라인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3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간단한 코너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2015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라이 오토라는 건축가이신데 이게 이제 프리츠커상이라는 게 이제 노벨상 같은 건축계의 노벨상 같은 거거든요.
네, 흔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올해 수상자로 독일 건축가 프라이 오토가 선정이 되었는데 발표 하루 전날인 날에 별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수상자 소식이 부고 뉴스가 되는 그런 지금 일이 되고 있는데요. 그 프라이오토라는 건축가 국내에서 자소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가인데 텐트 형태의 구조물 전문가로서 세계 건축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그런 건축사도 너무 읽었나요?
좀 그랬어. 네. 아니 그 이분 어쨌든 수상 소식은 미리 전해져서 수상 소감 다 알려주셨어요.
네, 다 알고 계셨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죠.
수상하는
시상식을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유학 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이분 수업 시간마다 그다음에 학생들 발표하는 팀마다 프라이 오토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시대를 좀 앞서갔던 건축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미네 올림픽 경기장 설계한 거를 아마 찾아보시거나 제가 올려드리긴 할 텐데 그 이미지만 보셔도 되게
우리 지난 방송 이후로 올려드린다고 하고 올려드린 게 하나도 없어 2주 동안
우리가 올려준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럼 잘 들어봐요.
찔리네요.
어쨌든 되게 지금 봐도
되게 멋있어요.
되게 네,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런 큰 경기장이나 이런데 막구조 같은 거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뭐 언제 시작한 거더라? 한 뭐 60년 전에 그런 큰 대규모 공간을 막구조로 만드는 거를 거의 최초로 하신 분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그렇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이분 계속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좀 특이한 디자인이나 막 이런 것들의 원류를 찾아가면 이분이 거의 그런 분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뭔가 이게 되게 옛날 건물 같지 않은 거예요. 몇십 년 된 건물인데 조금 이렇게 때타고 그런 건 있지만 옛날 건물 같지 않아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90세 그럼요. 같이 사이다가 돌아가셨다는
천수를 누리셨죠.
네.
이분 한 말 중에 좀 좋은 말이 있어서 어쨌든 이분이 그런 뭐 여러 가지 대규모 건물도 하고 뭐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셨던 그런 건축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좋은 건축가는 사회 사업가이자 가족 주치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가족 주치란 말 너무
되게
좋다.
좋죠. 어떤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지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적합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건축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비행기 프라모델 만드는 거 좋아했대요. 그래서 디자인이 좀 뭔가 그 취미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러네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핑크 플로이드 콘서트장에 뭐 그런 것도 디자인한 게 있더라고. 이런 막구조 같은 걸로.
막구조라는 게 뭐예요?
막.
천막 같은 거.
막구조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막구조?
너 막구조라고 그러지 않았어?
막구조. 막구조 먹는 게 있어?
아니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맛을 찾냐 이거지.
아, 난 마주 보는 그건 줄 알았어.
아,
지은.
그러니까 토리 아빠의 역할은 늘 이런 데서
생각지도 못해.
그러니까 천막 구조.
아,
우리가
천막구조.
글을 읽기만 해서 그래. 천막으로 돼.
막 구조.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도 에이, 막이고요.
막 구조로 돼 있죠.
인천
고등학교 경기장도 막이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아닌가?
체조 그것도 막일.
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다. 제주도 그 경기장은 한번 날라갔었죠.
잘 찢어요.
그치 그치.
인천도 한번 찢었지?
아 진짜?
어.
아 왜 바닷가에다가 그런 걸?
아니 그 인천은 그때 설계할 때 내가 2학년 때 구조 설계 교수님이 그 문학경기장 가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거는 위에서 바람이 찍어 누르는 거는 견디는데 밑에서 들고 올라가면은 대책 없다고 이건 찢어진다고.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공무원들이 계속 찢어져.
그게 진짜로 찢어져. 그래 전문가들은 괜히 전문가가 아니야 사실.
바람이 위에서만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긴 산을 깎아내고 지은 거라서 밑에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막 그래.
아 산이면 그렇죠. 또 다른 유명한 건축가도 최근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그레이브스라는 야 이런 이분도 아직 살아계신 줄 몰랐네요.
사실은 그래. 사실은 그래. 나도 그랬어.
누군데?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아, 이분 미국 건축가인데요.
네. 유명한
아마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고 아마 좀 주부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삐삐 주전자.
삐 소리라는 주전자.
최근에 그런 그 뭐냐 주방 가구 디자인 많이 하죠.
알레시라는 브랜드에 있는 그 차 주전자인데 이게 좀 유명한 주전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요거 디자인도 하셨고 뭐 건축 말고도 이런 가정용품 같은 것도 많이 디자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이랑 같은 세대가 리차드 마이어라는 건축가잖아요. 뉴욕 파이브라고 같이.
이분도 진짜 오래되신 네. 분이구나.
리차드 마이어, 마이클 그레이프스, 피터 아이젠만.
그치,
뭐.
딱 그때 분이지.
뉴욕 파이브. 나머지 둘 누구지? 하나는 누구? 찰스 과스메이랑 하나 누구지?
밴드야?
뉴욕 파이브.
마룬 파이브 전에
밴드 같은데?
뉴욕을 흔든 뒤흔든 게 있어. 어쨌든 그 시대의 건축가 분이신데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분이 살아계신 줄 몰랐던 이유가 지병으로 좀 오래 고생하셔가지고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도 80세라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건축계에서는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막 되게 유명한 건축가 막 이렇게 죽거나 막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사실 모르고 막 그랬었던 일도 많았는데.
아니, 이렇게 기사화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의 이 부고 뉴스가 우리나라 언론사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겠죠?
그렇죠.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안다는 거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럼 안 되나요?
아, 해요.
괜찮아요. 내가 유권자 아니에요, 나는. 공공건축물에 한옥 양식을 입혀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도시가 여기서는 종로구겠죠? 그걸 만들겠다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공공건축물에 우리나라 전통건축을 좀 접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디어가 그 2012년에 했던 공모전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헤리티지 투모로우라는 공모전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때 2012년에 했던 게 그 종로구 안에 인사동에다가 뭐 공공건축물을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한테 실시설계권을 주겠다고 해서 그때 나왔던 공모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의 우리나라 전통건축이 꽤 많이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종로구가 삼청동, 뭐 북촌, 서촌 뭐 이런 데가 남아있는 데니까 뭐 취지를 잘 살려서 좀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이게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에다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건축물 할 때 그렇죠. 약간 이제 한옥적인 전통적인 거를, 좀, 거를 살려서 디자인을 만들 때? 네, 만들 때라는 것도 있고
이분 보니까 무슨 북촌 관련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종로구에서 이렇게 철거될 것 같은 한옥 이런 것들 매입하고 네. 그래서 공공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뉴스 제목을 딱 보자마자 욕할 준비를 먼저 했다? 깔 준비를 먼저 했다?
저도 이제 제목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네, 내용을
공공 건축물에 한옥 같은 걸 끼었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딱 그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없어질 뻔한 그런 그 한옥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그 아예 이전을 해가지고 복원을 했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 이전하는 자리도 되게 뜬금없는 자리가 아니라 좀 의미가 있는 곳에다가 이전을 해서
이게 복원을 이분이 건축가라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건축가 출신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네. 본인이.
그리고 하나 또 괜찮았던 게 이게 한옥 부재 재활용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진짜 사실 필요한 거야.
그거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아직 뭐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한옥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개보수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자재들을 좀 보관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좋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소식 전해드렸던 그 채부동 교회하고는 조금 행보가 반대인 거죠.
그렇죠. 완전 미담인데?
완전 미담.
우리 아직도 여전히 미담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뭐 재선해야 되나?
아, 재선 중이에요.
아, 진짜?
지금. 재선 되신 거예요.
구청장은 3선 되나?
구청장은
계속 될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지 않아? 모르겠네. 몇 선까지 되지?
있나?
3선까지 되나? 4선까지
제한
되나?
없을걸요?
재선 제한 없어? 모르겠어요. 그렇게 뭔가 논의가 될 만큼 오래 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사실 요 제목 보고서는 잠깐 생각이 든 게 청와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공공건축물에 한옥을 끼었나?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그런 거야.
그렇지. 이게 지붕만 얻는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할 준비를 했던 거야.
그래서 깔 준비를 먼저 했던 거야.
청와대는 누가 만든 거야? 그럼?
에? 모르겠는데?
옛날에 만든 거.
누가 만든 거 그건?
누가 만들었지? 몰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많았잖아. 옛날에 관공서에 그냥 콘크리트 건물 박스 만들어놓고 맨 위에만 약간 좀 애매하게 기와 흉내낸 거 이렇게 얹혀놓고
그게 경주 가면은 그런 건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거였나? 톨게이트인가?
그
이런 것도 그냥 건물인데 지붕만 기와를 얹어놓은 거 해서
그게 아마 법규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런 거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종로구에서 한 건 청운 문학도서관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혹시 이게 그런 스타일일까 봐 찾아봤어요. 어떻게
맞아.
생겼는지.
우리 깔라고
찾아봤는데 그냥 한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좋다.
한옥이고
낫다.
내부 공간만 좀 바꿔서,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퓨전이죠,
비단구만 퓨전. 이제 좀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것들로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모던한 느낌으로 하고 그 위에 그냥 한옥을 그냥 그대로 차라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한 거 건물에다가 붙여놓지 말고.
네. 퓨전이 다 좋은 게 아니야.
맞아. 근데 이런 의식들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그 제가 프로젝트 뭐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 한옥 북촌 지구 다니게 보니까 그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건물에다가 그런 식으로 기와를 얹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지양한다 어떤가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일반인들 눈에도 저게 이상한 거야. 대중들 눈에도
아니 왜냐하면 그, 그 안국동 고동네 그 가이드라인 거기에 제가 10년 전에 막내 때 그 복귀 검토할 때 그때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걸 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아 진짜
건물 설계할 때 지붕은 꼭 기와 지붕을
한옥 같은 걸 무조건 끼얹도록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뀌었구나 다행이다
네, 저 보면서 다행이다 그쵸. 재료 같은 것도 벽돌이나 자연적인 재료 쓰게 돼 있어요
발전을 하긴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중들의
의식의 문제인 거죠. 그런 거
그 취향이나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죠.
그게 반영되는 거니까.
그게 반영돼서
그리고 예전에 지구단위계 처음 나왔을 때 워낙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나 엔지니어링 쪽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약간 이런 건축적인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그렇죠. 좀 되게 뭐랄까요? 되게 딱딱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좀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좀 건축하시던 분들이 도시 쪽으로 가셔서 그런데 참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좀 건축적인 부분들도 또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도시 쪽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건축 쪽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닌가.
약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거시적 관점으로 도시를 이렇게 재단만 하다가 이게 공간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약간은 미시적 관점이 생겼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변화 자체는.
거시적 관점에는 이제 건축이 조금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 공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서.
아, 뭔가 같아. 좋네요. 지금 내용은.
우리 분위기 너무 지금 완전히, 나 이러고 가는데? 구청장님 한번 우리 게스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말 많이,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말 많으시더라고. 뭔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무슨 책도 내셨던데?
아 그래요?
검색해봤을 때 나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내가 알 리가 없잖아. 난 종로구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 검색을 막 해봤더니 건축쟁이가 구청장하기 뭐 이런
이분이 무슨 해화동 주민센터인가 자기가 설계한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한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한옥 그 최초의 무슨 우리나라 한옥 동산 주민센터라고 뭐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좋고 훈훈한 소식으로 네.
이 얘기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 뒤에 거?
훈훈한 얘기 끝났는데 철거야 바로 근대 건축물 철거
아 관련 기사로 강 소장님이 찾아오신 게
결국에는 이렇게
한편
옥천군에서 충북 옥천군에서 100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결국에는 그냥 철거하기로 했다고 이게 뭐 꼭 오래됐다고 해서 지켜야 되고 뭐 안 지켜야 되고는 아닌데 뭔가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은 친일파 건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돈이 되게 많았던 친일파 건물인데 어쨌든 이게 그 근대 건축물로 신청했다가 이제 뭐 인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또 지나가서 다음에 또 신청을 하는데 이걸 진행하는 부서가 다른 거예요. 뭐 문화관광과 뭐 이런 데서 신청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 건물에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서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 한쪽에서는
너무 극과 극인데?
한쪽에서는 이거 신청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매입해서 부셔갖고 공영주차장 만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그 문화재청의 정말... 인가를 못 받아서 결국에는 헐어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로
관공서의 문제가 이거 부서 간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 이건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오래된 건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재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는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과가 건설교통과야. 네,
과가 그러니까 달라.
등록문화재 신청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과는 건설교통과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분청 안 해.
뭔가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이거 부셔도 되나? 라고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낡았는데 뭐. 이거지.
이게 봤더니 그 사이에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건물이 식당으로 쓰이고 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쓰이기는 계속 쓰이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문화재 아, 등록도 인질, 안 되고
그 사실 식당으로 쓰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특별한 식당이나 뭐 진짜 요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식당 이러면
일반 완전 식당이야. 완전 일반 식당 아,
중국집
그냥 오래된 집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낡아서
것 같아요.
쓰기 아, 불편하고 아, 이런 걸로 끝난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없으면 되겠다 뭐 생각을 한쪽에서는 한 거고 한쪽에서는 오래됐으니까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중학교가 이런 건물이었었거든요. 일제시대 건물에서 이런 데서 수업을 했어요. 쓰긴 진짜 불편해요.
아니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금방 이소장님 얘기한 거는 이 뉴스에 나와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진은 아니 이렇지 않구나.
그래서 되게 이게 이쁘게 포장이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괜찮은 사진을 넣은 거야. 이게 이 철거하는 게 나쁘다라는 식의 비판 기사니까 사진을 이쁜 걸 쓴 거고 그때 강수장 로드맵 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로드뷰로 봤더니 네. 그냥 식당이에요. 앞에 간판 열라 크게 달려 있고.
어쨌든 뭔가 이게 그래도 100년 됐고 근대 현충물 뭐 문화재청에 뭐 뭐 때문에 등록하려고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면 그래도 그냥 이거를 많이 원형이 뭐 훼손됐다 하더라도 그냥 다 부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100년 된 건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들은 조금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근대 건축에 대한 인식은 예전 전통 건축 바라보는 시각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근대 건축물은 또 다 거의 사라질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체부동 교회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근대 건축물에 대한 정의도 잘 안 돼 있고 보존을 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사실 안 잡혀 있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근대 건축물을 아직도 뭔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쨌든 개인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있죠.
갑자기 그 생각나네. 예전에 서울시청 뒤에 부스가 걸린 거. 서울시청 새로 짓는다고.
아, 오세훈이.
아. 뒤에 부스가 걸려갖고.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총독부 건물도 훅 날렸잖아.
깔끔하게 날렸지, 아주 그냥. 아, 저기 아주 깔끔하게.
완전 곤, 곤조 쩌는 우리.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어요, 그거?
날렸지, 그냥, 빵!
이전한 거 아니야?
아니, 날렸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게. 모두가 보기가 싫었을 테고 그거 빵 날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통쾌했겠지 통쾌했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이전해서 보존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이전하면은 뭐 별 가치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강화문 그 자리에 놔뒀어야 됐어. 그냥 항상 상기를 시키지. 우리의 역사가 저랬다.
그러니까 이 근대 건축물이라
미국 대사관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것도 저는 잘 몰랐던 거니까 진짜 뭐 한옥 아니면 중간에는 사실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다 세워진 그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만은 뭐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서울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역사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치,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남겨서 뭔가 기억할 만하거나 뭔가를 추억할 만한 것들이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할 만한 것, 추억할 만한 것들을 남긴다는 게 좀 문제인
그쵸,
것 같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조선 총독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뭐 그냥 남겨두고 우리가 저런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 사는 궁궐 앞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를 그 산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걸 치워버리면은 우리의 역사가 그랬던 건지는 따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맞아요. 독일이나 뭐 유럽의 뭐 도시들도 보면 뭐 전쟁의 기억, 수치스러웠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도시의 흔적들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일부러 보존도 하고. 그러니까 이소장님 말했듯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만 남긴다면
판단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어떤 역사가 쌓인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사에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할 만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애들이 다 친일파 후손들이잖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네요.
어쨌든 메인 뉴스는 미담이었습니다. 타임라인 오늘도 본 토크처럼 진행을 해봤는데요. 타임라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깐 이따 본 토크 들어갈게요. 네,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결 쾌적해진 상태에서.
아,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쓰면서.
그러니까요. 녹음 몇 번을 했는데 이 녹음실 에어컨이 환기 기능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서 한결 쾌적해진 상태로 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돈을 받진 않아.
그러니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많이들 힘들고 좀 지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수십 번은 움직이게 하는 그것, 바로 문. 문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문 종류들 뭐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이번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한 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쓰면서 한번 세봤거든요. 내가 하루에 문을 몇 번이나 만지나? 근데 얼추 세도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면 내가 집에서 화장실을 가면 중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나올 때 또 그 문 두 개를 만지잖아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도 네 번인 거야.
화장실에 문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의 중문. 그래서 이게 방문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일반 집에서는. 그러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왔는데 문 네 번 만지잖아요. 화장실 열 번만 가도 40번이나 문을 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최소한 하루에 100번? 아무리 내가 안 움직여도 문짝을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거라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것이라서 예, 좀 편한 얘기이기도 하고 많이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어떤 것일까 좀 사실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 이야기.
문 하면 사실 그냥 문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 용민 씨는?
문지방 밟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밟고 서 있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들었던 것 같고. 요새 문지방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요새 그게 되게 좋아진 거를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치매 때문에 집에 계셨을 때 휠체어 타고 계셨는데 그 집에 문지방이 있었고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좀 아파트 좋게 나오고 막 그런 데는 문지방이 없게 나온다고 그래서 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문지방에 발가락 찧어봤죠. 한 번쯤은 찧어보지 않나?
새끼.
난 엄지 발가락.
욕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강 선생님. 한 아니, 번쯤은
뭔가 되게 장 선생님 딱 얘기하자마자 딱 나오니까.
어쨌든 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쨌든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해서 튀어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 이런 거래요.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문이 옛날 전통 건축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파트 생활이 많아지면서 문에 대한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문패가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집에 옆에 문패가 있었는데
번호가 생겼죠.
그렇죠. 문패 대신 몇 호, 호수가 생겼죠.
맞아. 그다음에 문 하면은 우리가 막 뭔가 지나가야 될 곳, 그러니까 관문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 그런 건축적인 어떤 장치로만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죠.
사전적 의미의 다른 또 뜻이 하나 있네요. 거쳐야 할 관문이나 고비. 또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취업문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요즘 그렇게 어렵다는 취업문.
요즘 그렇게 좁아졌다는.
그게 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 위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문이 있는 거고 또 닫아놓으면 폐쇄적이 되잖아요. 공간 자체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장롱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거?
어린 맞아. 아이들은 다 할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을 딱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문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냉장고 들어가지 말라고 옛날에
거기까지 안 갔는데
냉장고 들어가
거기 왜 갔어 너는
바, 밖에서 안, 못 열고, 안에서 못 열거든요, 밀어가지고.
아, 그런가?
응. 안에서 못 연대.
아, 진짜?
냉장고에 들어가면 죽어요. 바깥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어머나. 옛날에 길거리에 냉장고들 막 이렇게 버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술래잡기 하다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못 찾는 거야. 그럼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아, 안에서 안 열리지?
왜 안에서 안 열리지?
안에서 안 열려요.
안에서 열 일이 없지. 사람을 들어가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애들이 안에서 못 여는 거겠지.
힘이 없어서? 아,
힘이 없어서. 힘이 없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 개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들어가지 말라고 한 얘기인가?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거? 또 우리 문 하면서 우리 회의할 때 얘기했던 게 열려문, 효자문 막 이런 거.
맞아요.
저게 분명 그냥 기념비인데 왜 문일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문이 그 집의 상징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문이 보통 그 집안의 상징이잖아요. 대문.
대문. 네, 우리 한옥에서 얘기했던 소슬 대문.
그래서 대문 으리으리하게 하는 거지. 우리 으리으리한 집이다.
그렇죠. 그 소슬 대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열려문, 효자문 아까 우리 계속 찾아봤잖아요. 이 왜 이게 문일까?
그게 제가 잠깐 찾아본 게 이게 정려제도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정려.
그게 뭐야?
정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문장부터 첫 단어부터 맡기기 아, 시작하는데
좀 많이 좀 힘든데 저도
그냥 우리 잘 모른다 치고 모르는 거지 뭐.
저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잘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예, 뭔가 역사적인 뭔가 유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이 어쨌든 기념비적인 역할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딱 이런 거 열려문, 효자문 이런 거라 하면은 막 그 되게 이야기들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 에피소드들. 나 옛날에 그 별그대에도
나왔지.
어, 별그대에도 나왔는데.
열려문
만들려고. 시댁에서 며느리 죽이는 거야. 아들
그런
죽고
거 되게 많았잖아요.
전설의 고향?
아니 별그대에 나왔다니까.
전설의 고향 별그대 편?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극이나 뭐 그런 거에 되게 많잖아요.
꽤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이었다는 거지.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는 거지.
근데 열려문이나 효자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왕이 임금이 이렇게 뭔가 상으로서 내릴 정도면은 되게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열려와 효자가.
그런
그러니까
것도
그런 걸 장려하려고.
거고. 네, 장려하려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조선시대에 이제 성리학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한참 되다가 교육이 막 된 상태에서 남녀 질서 부동석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것들 그치. 때문에 그게 뭔가 되게 좋은 것으로 이제 되면서 그 집안의 무슨 영광인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불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성리학이 뿌리 박히게 할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다른 그런 상들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때 효자의 기준과 지금의 효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다구나.
이거 되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열려문이나 효자문 받으려면 뭔가 되게 극단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미담이 있어야지. 미담.
그게 미담이야? 난 다 잔인하고 무섭던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쌍문동 얘기 한번 해주세요.
쌍문동. 아 쌍문동도 그 유래가
쌍문동이 왜 이름이 쌍문동이냐? 문이 두 개여서 쌍문동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대요. 열려문이 두 개여가지고 쌍문동인 것도 있고 열려문 하나 효자문 하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효자
나는 열려문 두 개라고 들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래요?
어쨌든 다 들린 그냥 듣는 얘기니까.
그 효자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이 그 이제 움집을 짓고 거기서 평생을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하다가
3년이 아니야?
3년 아니야. 아니고 그 죽었어. 거기서 그러고 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그 지극정성의 그거여서 그 자리에 문을 두 개를
그니까
세워줬다.
그게 효도일까?
그러니까 이 열려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막 고조되면서 막 남편이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남편이 뭔가 병에 걸리고 이랬을 때 손가락을 잘라주거나.
그게 그걸 위하는 걸까?
손가락 잘라서 피 먹이는 거?
아니 손가락 잘라서
뭐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뭐였더라? 뭐 다리를 자르나? 근데 팔을 잘라서 무슨
허벅지살 배워서
허벅지살을 배워서 고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뭐 양반집이나 이런 데서 뿐만이 아니라 왕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엽기적인 거야 그냥 되게 그냥 극단적 에피소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뭔가 내가 그 와이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그냥
인식
이 정도는
같은 게.
해야지 나도 저 열려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너무 극으로 그러니까 뭐 며느리를 죽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
받으려고.
입찰 경쟁.
입찰 경쟁?
점점 가격을 더 낮게 맞추고. 아.
너무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가는데.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그 효자문이나 열려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혜택 같은 거, 조세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받을 수 있죠. 있으니까.
마을 전체가
아무래도 임금이 내리는 상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 마을 자체를 또 막 되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씨족 마을이었으니까 조선시대는. 마을은 다 같은 가문이니까. 상이 내려오면 동네에 상이 내려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열려면 사실 근데 난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 되게 많았지 않았을까?
고을마다 하나씩은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하나씩 받다 보면 우리 마을에도 뭐 하나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이게
변하지 않아.
인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효자문들 대부분 보면은 막 3년 상하다가 죽고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세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효도냐고. 부모가 바라는 일이냐고 그게. 몸을 아끼고 어? 입신 양명하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거를 부모는 바라지 않았겠냐고.
우리 왠지 그 미담을 파헤쳐서
괴담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미담 분석가들
어린 청취자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써놓은 그 대본에 저희 보니까 진짜 좀 무섭네요. 손가락 끊어 먹이기, 죽으면 목매어 죽기, 굶어 죽기, 물에 빠져 죽기, 이 정도 해야 열려면
받는 거야.
무서워.
17세기 이후 폭발했대, 폭발.
그러니까 이거 엽기라니까, 엽기.
이거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그 받는 사람도 안 좋아할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싫은데 앞에 가서 부채춤 추는 거지.
하여튼 이런 문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열려문, 여자문 이야기. 미담이었나? 하여튼. 그리고 한옥의 또 대문도 아까 잠깐 이 소장 얘기했듯이 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으로 모든 다른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기운들도 다 문을 타고 들어온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문의 방향과 문이 맞아, 어디를 맞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풍수와 연관돼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요즘에도 인테리어 할 때 뭐 가끔 나오는 얘기가 인테리어 풍수로 나오는 얘기가 안방 아파트의 안방 문이 대문하고 마주보고 있으면 현관문하고 마주보고 있으면은 뭐 집안의 여자가 바람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옥에서도 그 네, 소설 네. 대문이랑 그다음에 뭐 그 안채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이랑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하고.
그치 그건 그렇게 하죠. 네.
그게 그런 뭐, 게 다 그런 이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그런 그 풍수로 남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있던데 요즘에 그 현관 바로 앞에다가 거울 놓으면 집에 복이 들어오다가 도망간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왜? 복이 자기를 보면 놀라나?
현관 문을 들어오고
반사.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
아 복 반사 이거야?
아 복 반사.
나 예전 집에 그런
데 있었는데 있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복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현관에서 딱 마주보는 길이가 좀 짧게 돼 있고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대편에다 거울을 설치해갖고 그래서 딱 설치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거 집이.
근데 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게
거기서 내가 군대 갔어.
그럼 군대 갈 때가 돼서.
근데 아, 해석하기 나름인 게 복이 들어오다 나가는 거면 액도 들어오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반사가 그치? 되려면 다 반사돼야지.
그러니까 그럼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복은 들어오는 거고 에고는 피어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자생적인
우리 너무 심각하게
다 웃고 있잖아.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탐구하고 있어. 그래서 대문 옛날 한옥에서 이 대문 얘기하다가 대문 그 얘기 나온 거 맞지? 한옥 대문을 잘 세우면 굉장히 오래 살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된다고. 그래서 대문을 잘 좀 신경 써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막 마냥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문이 작고 집이 크면 재산이 늘어나고 반대로 문이 크고 집이 작으면 좀 헛되이 쓰는 일이 많다라는
허세란 얘기구나.
약간 줄줄 세는 거지 뭔가.
그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이 들어왔다 나가는 문이 좁으니까 못 나가고.
못 나가는 거.
그렇구나. 뭐, 문으로는 복이 들어오는 거구나. 애고는 상관없구나.
아니 애고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뭐 붙여놓잖아. 문 되면은 입춘에 입춘대기 붙여놓고 뭐.
그 보니까 시골도. 농가 같은 것도 문짝은 가급적이면 직접 안 만들고 이름난 목수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파는 거 사다 꼈대요. 그러니까 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여겼던 거죠.
한옥 선생님께서 문을 좀 저희는 어쨌든 되게 특별하게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 정문 설계 같은 거 막 현상 설계 맡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른 나라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대학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문 같은 거 사실 없잖아요. 그냥 다 도시 자체가 그냥 그렇기
집도
때문에.
또 대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마당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집 문, 현관처럼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당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담에 둘러싸인 공간을 마당이라고 했고, 그들은 이렇게 그냥 뻥 뚫린 거를 마당으로 썼으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네. 한옥에서는 마당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마당과 마당 사이에 또 문을
또 문이 있지.
마당과 마당에서 이제 들어갈 때 또 문이 있고 이렇게 뭔가 종류랑 이런 거 형태나 이런 거마다 다양한. 또 다르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의 역할이 통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 각기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창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쨌든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구멍인 거죠.
4차원에서의 문은 인터스텔라에 보면 나오는 워머리.
아직 안 자?
그 문의 크기 같은 거는
나 지금
어때요?
나도 진짜 정신이 없나 봐. 워물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 나도 진짜 졸리고 정신이 없긴 한가 봐. 제재할 마음이 없었어.
아, 들어올 때 맥주 한잔 하고 들어올 거 그랬네요. 더 횡설수설하게.
아, 씨, 어떡하지? 편집할 때 제정신이면 내가 힘들겠다. 편집할 때 술 먹고 편집.
자책하면서.
그러니까 토리 아빠 뭐라고요? 뭔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봐.
아니 문 크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 문 크기? 문 크기는 종류별로 다르니까.
2부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문은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고. 내가 또 인터넷에서 문 하면서 아 문이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문에 관련된 명언은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문 띄어쓰고 명언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단순하게.
문명언 씨 나오겠다.
문명진?
네, 문명언 씨 없어?
문명언 씨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문명언 이렇게 쳐봤는데 제 앞에 나오는 문에 관련된 명언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 거야. 근데 말한 사람이 달라. 그래서
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혀져 있는 문을 쳐다보느라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헬렌 켈러가 했대요. 근데 문 하나가 닫히면 이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의 규칙이다. 그러나 닫혀진 문에 연연하여 열려진 문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라는 말을 앙트레 지드가 했대요. 누가 먼저지? 아무튼 이거를 딱 찾았는데 아 뭔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 내용이 와닿는 게 우리가 지금 바쁘다고 한탄할 때가 아니고 바쁜 거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난 들었다는 거지.
그래요?
아닌가? 안 그래? 바빴으면 좋겠다며 저번 방송에서
이렇게 바쁜 건?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야. 그게 이런 건 거야. 나쁜 면만 보고 있다는 거지.
사람은 원래 세상을 비판적으로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닫힌 문은 안 보는데 열린 문으로 나가기가 좀 두려운 것 같은데? 열려 있는데?
그런가?
야, 이거 나가야 되나?
사익 공간에 있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야.
문은 어쨌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좀 직구석답게. 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대문부터 할까요? 집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네,
것부터?
네.
두 번째,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집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문부터. 대문의 재료, 종류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문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철제로 되어 있는 대문 많이 보셨을 거고 재질에 따라서는 이제 뭐 철이나 알루미늄, 뭐 스테인리스 뭐 이런 것들나 목재 이런 문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할 때 단조 대문, 뭐 주물 대문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는.
네,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단조 대문.
꽃무늬 막.
사실 뭐 나쁜 건 아닌데 단조하고 주물하고 차이가 단조는 이제 재질 자체가 철인데. 용접을 해서 사람이 이제 막 구부리고 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드는 뭐 그런 거라서 좀 뭐 가격이 조금 비싸고 무게나 이런 것들이 꽤 나가고 사람이 이제 일일이 이제 좀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주물 같은 경우에는 틀에 놓고 찍어내는 방식이어가지고 단가가 저렴하고 사이즈나 이런 건 아마 기본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목재 대문 같은 경우에도 다 목재로 한다기보다는 기본 프레임은 철로 짜고 겉에 이제 마감을 천연목이나 아니면 방부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나무문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저 뭐 가장 많이 거죠. 쓰는 네. 어떤 재료인 것 같아요. 철 플러스 목재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인 건가?
많이 쓰죠. 철문도 많고
이게 저는 그 대문도 대문이지만 이 대문 기둥 있죠. 그 거기서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양옥집 같은 경우에는 대문 있고 그 위에
지붕이요?
지붕 대문 지붕 있죠. 그 위에 이제 아주머니들 고추도 널고
장도 올려놓고
장도 올려놓고 화분도 키우고
그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그 틀이 딱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소술 때문에서
그렇게 왔나?
원형이 남아있는 거겠죠.
아 그런 거겠지. 소술 때문에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면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내리는 거지.
외국은 유럽 저택 같은 데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문이 되게 큰데 양옆에 기둥만 있지 위에 이건 없고
맞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동남아 쪽엔 좀 있지 않을까?
고추 넣으려고 그러나?
없나?
동남아는 오히려 더 개방적일 것 같아요.
그런가?
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좀 폐쇄적인 집 사이긴 한 거죠. 집을 놓고만 봤을 때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영역이. 영역성이 확실한 거고. 내 거 침범하면 큰일 나고.
담 쌓을 때 중요하죠.
그거 생각해도 옛날에 막 담 너머로 나무 이렇게 열매가 매달 달리면 그건 누구의 열매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 그 오성과 한음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치? 이야기죠. 오성과 한음 누구의 거냐.
그래서
주먹으로 문들고.
그치, 주먹. 이건 누구의 주먹입니까? 그래서 그 양반 댁에 얘가 사위가 됐을 걸 나중에.
아, 그래요?
간단한 방법으로.
나 요새 드라마 징비로 가잖아.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 나오잖아.
요새 같으면 그거 아니야? 내 거인데 내 거 아니야? 네 거 같은 감.
썸 타는 거야?
그래 이웃과는 그냥 나눠 먹읍시다. 아무튼 단조하면 우리가 사실은 단조 대문을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런 되게 그 고급 저택의 대문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문들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화려하니까.
네 화려하죠.
아르누보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이죠.
뭐? 아르누보 스타일.
뭘 봐?
그게 그 그런 스타일이야. 왜 풀이나 꽃이나 이런 걸로 막 곡선이 많이 들어간
장식주의라고 보면 돼요.
한참 막 그 모든 게 다 일정하게 생산될 때 다시 장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맞아. 뭔가 수공예 막 이런 걸로 그런 시대의 아르누보. 네.
뭐?
예술
아르누보?
아르누보.
아르누보.
예술사를 설명하고 있어 우리.
예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화려하고 이러니까 좋아하시죠.
그리고 대문 하면 사실은 우리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파란 대문 막 이런 거 있잖아.
철제
대문. 철제 대문.
페인트 칠해져 있는.
페인트 칠해져 있는.
파란색, 녹색 뭐 이거.
그렇죠. 옛날에 동네에서 어떤 집 찾을 때도 파란 대문 집이요, 뭐 녹색 대문 집이요, 빨간 대문 집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대문이 뭔가 이렇게 색깔 같은 것들이 집주인이 이렇게 신경 써서 계속 바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색깔을 뭔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이라는 아니 집에서 대문이라는 거가 갖는 상징성이 그때까지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렀던 거 같아요.
대문을 중요하게 옛날에. 생각하니까 대문으로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딱 규정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고 조그만 문 하나 이렇게 열고 다니죠 보통. 그렇죠. 그런 대문도 생각이 나네. 그것도 철제 맞죠?
그렇죠, 철이죠.
그 아까 토리 아빠가 얘기하셔가지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돌로 이제 기본적인 기둥을 만들 때도 있고 콘크리트로 이제 기둥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H빔 같은 이제 철제 같은 그 철구조로 만든 경우도 있고 지붕을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고
그리고 철이랑 목재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대문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둥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철로 세워서 목재로 감아가지고. 같이 세트로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담인데 벨 누르면 밖에 사람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안에서 열잖아. 그러면 띠 쪼콩 소리가 나죠. 그거
아날로그 말고.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막 되게 거슬렸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
어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뭔가 이렇게 쫙쫙 열리고 드라마에 이제 좋은 집 막 그렇게 나오니까 좋은 건가?
그게 뭐가 하드웨어가 달라요 두 가지가.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철컥 하면서 열리는 게 있고 네. 디지털 방식으로 좀 작게 열리는 게 있고 그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디지털 하는 애는 좀 잔고장이 많고 아니 그러면 아날로그 타입으로 열린 애는 좀 작고
그리고 제가 집 지어보니까 문짝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둥과 문짝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폭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써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면서 문짝이 처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경사진 땅이나 이런 경우는 특히나 그런 문짝이 막 바닥에 걸리거나 쓸리거나 맞아. 그런 경우가 생겨요, 대문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대문은 그렇게 막 돈 드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또 되게 돈 드리려고 하시고, 돈 드려서 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에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전통 건축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바깥이니까 그냥 그렇게 큰 돈 들이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좀 신경 써서 해놔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집의 얼굴이기도 하고.
얘기하신 대로 기둥이 중요해요. 거기 이제 그 집 지을 때 말고 그 밑에 기초나 이런 것들 좀 잘 안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담이나 이런 애들은 막 이렇게 얼굴 높고 하면서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도 잘 선택해야 되고 하여튼 좋은 거 쓰면 다 좋아요. 근데 결론은 늘 그런 식으로 이사장 졸리기 시작했어. 아픔하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대문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두 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옆에 차고가 있을 경우에. 차고문. 그쵸?
차고문도 따로 해놓는 분들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아, 셔터로?
셔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문을 두 개로 나눠서 사람 지나는 대문, 차 들어가는 그래요? 대문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차가 들어가는 문도 대문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집의 어떤 얼굴처럼. 네.
대문이랑 뭐 위치와 같은 데 있으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아예 안에 그냥 있으면. 주차장 출입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아이. 차고를 따로 지으면 참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필로티 얘기할 때도 왜 외국에는 차고에서 뭐 좀 뚝딱뚝딱거리고 한다고 그 캐나다 특파원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게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차고 문도 이렇게 그 셔터 말고 철 셔터 말고 외국 보면 이렇게 뭐 리모컨 딱 누르면은 그 문 자체가 위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도 셔터죠.
그게 셔터.
아 그래요?
두 가지 그게 정도가
그럼 주름 셔터 말고 그러면
아 주름 셔터는 잘 안 써요 요새.
아 그래요? 예. 잘 그러면서 내려.
그건
그거 안 써?
그거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열리고 막
그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롤처럼 말려서 박스에 들어가는 애가 있고 오버헤드형이라고 그냥 이렇게 쭉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치,
게 있어요.
네. 말리는 거는 너무 시끄럽고
고장도 잘 나죠. 말리는 게 아무래도.
근데 차고 진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던데 항상 집 짓다 보면은 예산 문제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차고를 먼저 지어야겠구나.
그럼 면적이 안 나와. 집의 면적 집의 그 면적을 다 지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셔터형이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죠. 대문으로 달릴 때는 보통 이렇게 스윙으로 같이 하죠.
아, 네. 크게?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문이 있고 사람 대문이 있고 그 기둥을 조금 넓게 잡아서 멀리에 기둥을 하나 더 받고 거기다가 이제 스윙형으로
그러면은 차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네, 리모컨으로 아, 그것도 열리게
해요. 해요.
자동으로 많이 해요.
아, 보통?
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발전했어?
열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무게나.
하려면 도로와 인접한
그러니까 문이 이제 그 바깥으로 열었을 때 대지 연결을 넘어가면 안 되죠.
안쪽으로 보통
안쪽으로 열어요.
아 진짜?
안쪽으로 열거나 아니면 그 정도 뛰거나.
아, 안쪽으로 열었어요.
보통은 안쪽으로 열려요. 또 그리고 사람이 열려면 차 잠깐 내리고, 정차해놓고 열어야지. 내려서 또 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닫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요새 자동문으로 거의 많이 하죠.
이야 발전했네 많이.
이렇게 된 스윙도 있고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아 옆으로?
옆으로 네. 열리는
아, 그것도 자동이에요?
네 그것도 네. 자동이에요.
이야
몇 년도에서 왔니? 오, 오래된 기술 아니에요? 그런 거?
오래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동이 있는 건 알죠.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한 대 들어가는 정도는 슬라이딩 같은 건 사람이 열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열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 자동으로 열리는 그 모터 자체 그게 너무 비용이 세니까.
그렇다고 수동으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수동으로 하기에는 좀 그리고 셔터 같은 게 좀 저렴하긴 한데 외관상 이제 좀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셔터에는 항상 그래피티라 그러나?
네,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셔터를 달려면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담을 두르는 경우에는 담 바깥에서 일단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담에다가 이렇게 일부를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담이 없는 경우에 뭐 진짜 셔터를 달 수 있는 필로티나 주차장 차고가 있는 경우에는 셔터로 하는 경우가 많고
폴딩으로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폴딩으로?
네. 밑에 레일 달리고 달려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쫙 돌리더라고요.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아무튼 차고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대문도 열었고 주차도 했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현관.
현관문의 재료?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쓰죠?
철문이죠.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대부분 방화문.
그 예전에 그 양옥집에 달린 건 뭐예요? 그 은빛 나는 거, 그 알루미늄인가?
되게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죠. 네, 되게 그냥,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네,
은색빛에 손잡이는 네모난 거 크고 유리 창문 같은 거 달려 있고
그 알루미늄이 껴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도어, 스틸 도어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나무는 이제 외부에 접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고
많이 쓰진 않고 이제 쓰긴 쓰는데 원목 이제 그대로 쓰는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좀 어렵고 좀 일반적으로 좀 싼 거 축에 드는 게 이게 제품명인 것 같기는 해요. 파이버 글라스 도어?
모양인데
이게 파이브 글라스라는 애가 플라스틱에다가 유리 섬유 넣어가지고서는 만든 그런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틀리지도 않고
유리 섬유 뭐, 들어갔으면 단열이 좋겠네.
예,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것도 좀 좋고 뭐 긁힘이나 찌그러짐 이런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것 같기는 해요. 좀 저렴하게 쓰시는 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약간 방화문 같은 거 기준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그 허니컴 같은 거 들어있어서 단열 같은 거 좀 해주고 겉에는 도장이나 아니면은 뭐 징크를 붙일 수도 있고 나무를 붙일 수도 있고 동판을 붙일 수도 있고 뭘 붙이냐에 따라서 겉에 보이는 재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관문이 이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그 문이다 보니까
요즘 단열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비상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제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도 제작하면 되는데 비싸지지.
모든 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대략적인 단가나 뭐 이런 것도
완전 천차만별이죠. 제작하게 되면. 네. 근데
재료를 뭐 쓰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보이는 거랑 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또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안에는 그냥 간단히 뭐 도장 정도로 끝내는데
바깥에
이제 뭐 내가 뭐 동판이나 징크를 막 접어가지고 모양을 막 내고 싶다 이러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죠.
제작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올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있고 현관을 그렇게 기성품으로 만들든 제작을 하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나오는데 현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문은 아니지만 현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현관 공간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 거기 신발을 벗는데?
거기에는 신발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장 있어야 되죠.
뭔가 하여튼 수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좋고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우산걸이라든지 뭐 꽂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있고
거기가 거울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데죠? 표지박 깨고 들어가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게?
이사 들어갈 때 밥 깨고 들어가지 않나?
나는 그거 밥솥에 소금 담아서 갖다 놓는 것만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대문이 있고 안에 이제 문들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이 그냥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
현관 바깥에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막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관을 진짜 현관으로 볼 거냐 대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없던 공간이었는데 지금도 이 신발 벗는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일본 정도만 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레벨을 조금 다르게 해놓잖아요. 현관 바닥 레벨을 재료도 다르게 하고
예, 멍이는 이제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마감 두께 자체가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도 있고 현관 바닥은
밖에서 들어오는 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마당에서 실로 채로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그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현관에서 또 실내로 들어오는 사이에 또 문이 또
중문을
많이 설치하죠. 네. 네. 중문 있는 거 없는 거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왜냐하면 문 열면 바로 외기가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중문 설치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대문하고 안에 있는 채들끼리 연결되는 문이 현관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에는 현관이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문이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없었다가.
그래서 나는 현관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버려지고 있는 공간 같이 막 너무 대충 그러니까 지나가는 공간 같은데 나 현관 공간이 좀 크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나 뭐 이런 데도.
현관 중요하고요. 수납이나 이런 뭐 요즘 그리고 뭐 자전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관 좀 넓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워낙에 이제 막 많이 지어지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맞아요. 데 있는 평면들이 워낙에 막 작다 보니까 현관이 정말 그냥 이렇게 확 개방
그렇죠.
이렇게 정말 어디 짜투리 남아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요즘 좀 현관에 대한 거에서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작은 벤치를 놔서 신발 신을 때 좀 편하게 신는다든지
그 옆에다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도 두기도 했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지난번에 그 어느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파트예요. 아파트니까 이제 복도에서 들어가는 문은 되게 좁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현관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중문 저쪽 좀 멀찌감치 넓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문이 어떤 집의 얼굴이라고 친다면 현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편상 다들 늘 어렵긴 하지만 현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음 만나는 공간을 조금 더 꾸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관 얘기를 좀 해봤고요. 토리 아빠가 금방 얘기한 중문. 중문도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문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중문 뭐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많이 들어보시는 게 2연동, 3연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연동에서 돼요?
문이 이제 뭐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게
보통 슬라이딩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슬라이딩으로.
네, 이게
네네 맞아요.
일반 슬라이드는 두 짝이잖아요, 문이. 네, 네. 3연동이 세 짝인 거지.
네, 세 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좁으니까
세 개로 쪼개서 그 세 개가 한꺼번에 포개져서 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렸어.
벽 속으로.
네.
벽 속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 한쪽에 접혀 있을 수도 있고 신발장 쪽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지?
왜냐하면 현관이 좁으니까 이게 다 접혔을 때 두 짝이면 문 반 이 공간의
반이 열리잖아요.
열리잖아.
네.
세 짝이면
세 개로 쪼개서 3분의 2를 열겠다는 거지.
그런 짓을 합니다.
괜찮아.
이게 보면은 보통 기성재 도어 보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2연동, 3연동 막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개인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유리에 디자인된 게 되게 많아요. 막 모양을 막 낸다든지.
그게 너무 싫어, 사실.
막 반짝이가 박혀 있다든지. 꽃무늬가 있다든지.
문 자체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리.
네, 중문은 때문에. 보통 이제 현관이랑 그 내부랑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완전히 막지 않고 유리로 대부분 이렇게 맞아. 많이 유리면이 많은 문을 이제 선호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또 젊은 분들은 약간 이제 카페에서 보시는 것 같은 망임 유리가 들어가 있는 문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망임이요?
망입
망이 망이 들어가 있다.
아, 그래서
망입
유리인데 그 사이 철사 같은 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격자 무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 있잖아요.
참 이름들도 참
망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건데 그게 원래는 안전 용도로 쓰이는
산업용 유리인데
그게 이제 언젠가부터
디자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 언젠가부터 이거 디자이너들 눈에 띈 거지. 그 재료가. 그래서 유행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쓰고
목재도 있고 뭐
많죠. 네,
많아요.
더군다나 실내니까 뭐 재료에 대한 제약사항도 없고
단열이나 이런 것도 뭐 완전히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조금 어느 정도만 해주면
옛날 집들은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네모 유리 막 해가지고 되게 옛날 나무문 있잖아요.
밑에 나무로 이렇게 레일처럼
레일도 있고 여닫이도 있고. 옛날엔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중문으로 썼던 거. 그거를 깍두기 도어라고 한대요. 문 하시는 분들. 깍두기 문이라고. 왜 오래된 집에 오래된 문 이렇게 리폼도 하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집들 문들은 리폼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집들은 문을 그치. 리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문들은 목재가 좀 괜찮은 목재들이 많고 그래서 리폼하시는 분들이 그 깍두기 문이 제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문까지 해봤는데 중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끝낸 거야. 우린 밀당하는 방송.
누가 밀릴지 모르겠는데.
당기기만 해야 되나 우리?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딱 끊고 그 외에 나머지 문들은 다음 주에 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생활정보 코너 늘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와.
네,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생활정보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수레절은 우리의 간도 소생시켜보고자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숙취 해소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술 마신 다음 날 소의 피, 소의 뼈, 돼지 뼈를 야채와 함께 끓여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지해장국이죠. 선지해장국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살짝 끔찍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탈리아는 말린 소의 음경을 숙취 해소에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고단백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황소 음경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에게 스태미나 음식으로 애용됐다고 하네요. 헝가리 보죠? 헝가리에서는 브랜디에 참새 똥을 섞어 마시면 술의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생충, 박테리아,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겠죠? 정말 그렇게 하는지 헝가리 사는 선배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대표적인 혐오 음식인 필리핀의 발롯은 현지에서 보양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술 마신 다음날 자주 찾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발롯이 뭐냐고요?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거랍니다. 사진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초원의 나라 몽고. 몽고에선 식초에 절인 양의 눈알을 토마토 주스에 넣어 먹는다는데 갑자기 악동뮤지션이 생각이 나네요. 고대 그리스인이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마 술을 마신 뒤 양의 허파와 부엉이 달걀을 먹어 에탄올에 의해 망가진 간을 보호했을 겁니다. 짧게나마 나라마다 특색 있는 숙취 해소 방법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침상에도 소주 한 잔을 곁들이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이걸 들으시면 해장은 역시 해장술이지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숙취해소.
숙취해소 하려고 양의 눈알을 먹는다.
아, 짱이다 정말. 난 브랜디의 참새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믿고 있대, 이 사람들은.
나는 술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탄산음료가 땡겨요. 난 꿈도 꿔요. 꿈에서 막 탄산음료 마시는 꿈을 꿔요. 평소에 거의 안 먹거든요, 탄산음료를.
그 이거 술 먹으면 먹고 찾아보면서 있대. 되게 더 많았어요. 뭐 미국에선 뭐 무슨
많지.
다른 음료가 있고 어디는 뭐 햄버거로 해장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끔찍한 것만 골랐구나. 네. 하드코어만 골랐구나.
아니, 선진국도 풀었으니까 끔찍하잖아.
어, 풀었으면은.
그쵸. 근데 우리나라 해장 음식 되게 많잖아요. 콩나물 넣어서도
아,
하고.
시원하지.
어, 북어도 있고. 꿀물.
빨간 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해장 음식으로?
어, 더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 돈가스 괜찮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런 게 더 좋아요. 피자나 빵 이런 거.
어, 해장으로?
어, 그런 해장으로. 걸 먹어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중화되는 기분이.
그 버터 먹는 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난 빨간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돈가스 같은 거 아니면 아예 육개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국물. 그런 게 나는 해장에 맞는 것 같아.
근데 역시 숙취해서 뭐 술 마실 때 안주 이런 거는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이 짱이지. 술 깨는 데는 물이
마시면서 그냥.
여명 808이요.
전에 비타민인 거 어디서 봤는데 네. 술 먹고 숙취해서의 가장 좋은 건 역시 화장실.
아, 술 화장실 가는 거?
나 뭐야? 삐 처리해 주세요.
어,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화장실 가는 거랑 자는 게 숙취해서에 제일 좋대요.
빼내는 거죠, 뭐. 나는 뭐
빼낼 때까지
토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뭐.
어, 간이 이렇게 좀 독소를 정화하는 시간을 주고 그런 거죠. 빼고. 아무튼 다들 술은 적당히 드시고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술 적당히 먹읍시다. 그러고 오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문의 기본적인 역할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은 정말 다양한 의미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랜 시간 사실 건축물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건축물의 어떤 부분들이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만 문처럼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도 많이 없고 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약간 뭔가 설레는 느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이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있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간다. 이 문 안쪽에서의 행동과 이걸 나갔을 때 행동이 또 달라지는
되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중인격자인가?
요새 다중인격이 유행이잖아. 다중이.
저는 이 소장님이 빨리 침실문을 닫았으면 좋겠네요.
열려있나요?
네. 지금 빨리 누워서 침실문을 닫아.
침실문이 안 열려있어 지금.
침실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열쇠를 잃어버렸어. 지금
문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하니까 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옥에 관련된 얘기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현관문, 대문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그런 것들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생각 들어서 근데 문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설계하고 그럴 때도 나중에 이제 뭐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장 싼 문 하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은 방문이나 뭐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조금 의미를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정보가 오늘
하드코어 생활정보
네, 어,
깜짝 놀랐네.
정말 네.
지난 방송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게 그냥 다양한 이야기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못 들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니, 침실문을 닫아야겠어요.
조금 정신 차리자 우리. 네, 우리가 이제 전보다는 좀 띄엄띄엄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되고 저희들도 좀 바빠져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마음 때문에 저희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래오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댓글과 메일 뭐 이런 것들인 거 아시죠?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전도야 전도. 그래. 주변에 계신 분들 두 분한테만 두 분씩
달란트 주나요?
꼬셔서 두 분씩 꼬셔서 이렇게 같이 한 번씩 재생 버튼을 더 눌러주실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많이들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네, 댓글에서도 너무 우리 너무 요구한다고 댓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한참 전에 우리 한동안 안 했잖아. 사실 요즘에 우리 순위에 약간 좀 연연하지 않고 있기는 해요. 않고 있긴 한데 그 댓글이나 사연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댓글 천국 무풀지옥
아무튼 그러니까 많이 댓글 같은 것들 남겨주시고요. 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house.eders@gmail.com입니다. 네, 저희 메일 주소는 팟빵 게시판 공지글에 있고요. 저희가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를 좀 들여다봐 주셔도 좋습니다. 햇살도 좋지만 꽃가루도 날리는 그런 봄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아침 혼나서 말이야.
아, 왜 남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나는 인생일까? 참 안타깝단 말이야.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